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딱히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없어도 뭐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막 기대가 되고 즐거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의 상황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굉장히 좋은 또 굉장히 기쁘고 또 좋은 그런 환경은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출생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의 통치력을 견고히 세우고 또 좀 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각자 자기의 고향에서 호적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왜 하필 지금?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때에 왜 하필 지금? 명령을 내려도 왜 하필 지금이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60km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굽이굽이 산길이었고요. 또 평탄치 않은 길이었고요. 또 제대로 길이라고 나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구나 만삭이 된, 이제 거의 3달이 다 된 이 만삭이 된 이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또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혹 아이라도 낳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요셉의 마음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마리아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가식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놔두고 가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이고, 더 염려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산딸이 거의 다 돼서 그런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되었습니다. 또 더구나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들어와서 정말 어디 머물 곳 하나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방 한 칸 정도의 여유조차도 없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네 시골 동네 같은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인데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고 예수님 당시에는 더 작은 도시였겠죠. 작은 도시였는데 그 작은 도시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당장에 먹을거리 걱정이죠. 당장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지요. 또 당장에 잠잘 곳 걱정해야 되잖아요.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완전히 조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이죠. 마리아는 이미 산딸이 되었고 배가 다 불러있는 상태고 그냥 이렇게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찾다 하는 수 없이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이 마을 구유에 이렇게 마구간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이 그 구유에 누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요 괜찮고요.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을 해도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니까 좀 괜찮은데요. 이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세요? 왜 이런 책이 왜 나왔냐면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나요? 왜 하필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왜 하필 지금 제게 이 힘든 일을 만나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이 불평의 마음이, 이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평탄할 때 문제 생기면 뭐 그다지 그냥 감당이 되겠는데요. 정말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얹어졌을 때 우리는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나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10절 중간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말씀을 잘 보면요. 큰 기쁨이에요. 기쁨도 큰 기쁨이래요.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단어가 또 붙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인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굉장히 높이는 거죠. 굉장히 큰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서글프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며 정말 한탄스럽게 생각되는 그때에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충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또 국가적 정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고 또 그 또한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삶이 더 폭폭해지고 삶이 더 어렵고 내 삶은 정말 더 힘든데도 상황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더 어려운 가운데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고 정말 두려운 신세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은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가 그리 기쁘다고 교회마다 요란스럽게 성탄 트리를 하고 또 요란스럽게 시끌벅적 그렇게 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사업하는 분들은 국가의 어떤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또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교회는 뭐가 그리 기쁘다고 저렇게 야단법석인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기뻐들 하는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장에 모아는 돈은 없고 언제 방을 빼야 하나 걱정도 많은데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한 달 수입이라야 뻔하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들어가는 이 생활비는 빠듯한데 솔직히 기쁨과 기대보다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면 9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전반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현재 감정의 현 주소는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또다시 어떤 일이 주어질지, 어떤 힘든 일이 또 주어질지 모르는 것이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솔직한 현 주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좀 더 차원이 다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얼마나 풍요를 누리느냐, 얼마나 소유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은 좀 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죠. 8절 중간절에 보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스라엘의 기후상 밤은 날씨가 춥습니다. 춥습니다. 예. 이 더군다나 광야에 머물게 되면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그 광야와 초원에 머물게 있다 보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밤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집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요.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직업의 특성상 밖에서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잘 씻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잠도 잘 또 잠 잘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연일 피곤이 쌓여 있겠죠. 늘 피곤이 쌓여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홀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홀로 광야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맹수를 만날지, 언제 정갈을 만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종교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이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뭐 정결하지 않을 뿐더러 씻지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양들을 돌보다 보면 양들이 새끼를 또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만지게 되고 그 양들의 피를 닦아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를 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인데 그런데 피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직업의 특성상 아니면 삶의 어려움으로 가난으로 어쩔 수 없이 밤낮 구별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여 땀 흘려 고생하며 살아야 될 삶의 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좀처럼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날마다 피로는 누적되고 날마다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을 굳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여서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정리하면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곧 기름부음을 받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영적 권위자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의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던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로운 자들에게 홀로 밤을 지새워야만 되는 그러한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코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문화를 전공했습니다.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소소한 서민들의 일상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부딪혀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겨움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를 보시면 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자들의 이야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내며 또 식사하는 내용들.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런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가방 좀 메고 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식사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 탄생하셨을 때 만약에 귀족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왕족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미 다 갖춰진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 아, 딴 세상의 이야기구나. 딴 세상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서글픈 자, 가장 초라한 자,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자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지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신 세상의 것으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으로는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도 있고 소방관, 경찰관, 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청소부, 배달원, 뭐 다양한 분들의 그 직업들 있죠. 그 종류의 그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은 선호하는 직업이 있죠. 선호하는 직업들이 다 있잖아요. 예, 다 바라고 원하고. 또 우리 자녀만큼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그런 직업 갖지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같잖아요. 그렇지요? 자녀들은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지요. 물론 요즘에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소원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첫째는 우선은 편해야 합니다. 편해야죠. 힘든 일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조금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길 바라는 거죠. 첫째는 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전해야죠.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따박따박 때가 때에 맞게 월급도 잘 나오고 또 복지시설도 복지 혜택도 좋아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잘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깨끗해야지요. 기름 묻혀가면서 고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일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다니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자는 어떨까요? 목자는 선호할까요? 목자는요, 어렵고 위험하고 더럽습니다. 더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한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대천한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려고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온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심판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목자로 오셨어요. 그것도 선한 목자로 오셨단 말이죠. 심판자로 오셨으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아신대요. 나를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꺼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를수록 우리가 답답할수록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목자예요. 목자.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습니다. 누가 좀 가르쳐줘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 실패를 본다. 꼭 이렇게 가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목자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똑똑한 척을 해도 결국 한치 앞도 제대로 몰라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며 갈팡질팡 갈등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때론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조차도 어찌하지 못하여 결국은 죄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 수고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몸소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기에 우린 기뻐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심이 표적이 되었듯이 우리도 기쁨의 존재가 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기대합니다. 좀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에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기쁨의 소식,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제공하시는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알리는 메시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감하실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외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 땅에 평화라고 선포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역시 사람들이 하늘의 평화임을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다툼과 갈등의 소리가 더 많지요. 또 사람들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쁜 소식, 우울한 소식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이 칠레가 있는데요. 이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두 나라의 국경에는 1904년 3월 13일에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Christ the Redeemer of the Andes라고 하는 이 동상을 세우는데 소위 예수님의 동상을 세웁니다. 이 동상은 어떻게 세우게 되었느냐면 두 나라 간의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그 대포나 그 총을 녹여서 만든 동상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상이라는 거죠. 사진이 준비됐는데 예, 저 동상이 바로 국경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상,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상이 완성되어 갈 즈음에 칠레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이 뭐 화같이 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고요. 등지고 있는 것이 칠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평화를 유지하자고 만든 예수님의 동상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감정이 더더욱 나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에 아주 지혜로운 신문사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그 기사를 읽은 칠레 사람들의 그 감정이 막 용서넘치던 치던 그 감정이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떤 기사를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야, 참으로 지혜롭지 않아요? 그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고 칠레 사람들의 그 감정이 막 나빠지는 이 상황에 그 칠레의 신문사 기자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을 때 많은 그 칠레 국민들의 마음에 잠잠해지고 다시 가라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번 주간은 사랑과 나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린 이웃들과 사랑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저희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이 자그마한 선물들을 좀 이웃들과 나누시도록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웃들과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땅의 갈등, 다툼, 분열,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는 슬프고 우울한 소식들이 더 많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기뻐하라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며, 그 기쁨의 이유를 알아 우리도 기쁨의 존재가 되어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